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웅과 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계시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더욱더 보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성경을 보며 성경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감사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보헤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미더라.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아하나가 길을 떠나 별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2주 전에 여러분 사무엘하 3장을 보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3장을 보게 되면 이 아브넬이 사무엘의 첩과 간통을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자 이 아브넬이 이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 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자 그렇게 했고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미갈을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 다윗을 만나려고 이렇게 헤브론에 갔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갔는데 가고 나서 다 얘기가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3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 아브넬이 요압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 요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게 되면 수르야 여기 보게 되면 계속해서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누님의 아들들입니다. 첫째가 누구라고요? 요압 군대 장관이죠. 둘째가 아비새고 셋째가 아사헬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납니다. 이 아브넬의 힘을 얻어서 또한 이렇게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들죠. 그리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기게 되냐면 유다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겨진 상태에서 이 아사헬이 아브넬이라는 그 군대 장관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발도 빨라가지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면 아사헬 너 따라오지 마. 너가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면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너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죽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경고를 하지만 아사헬은 계속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이 죽입니다. 그렇다면 아사헬이 죽었다면 이 요압과 아비새에게는 그 아브넬이 누굽니까? 원수죠. 그러니까 헤브론에 그 아브넬이 왔다가 다시 아무 일 없이 갔다는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다윗의 조카잖아요. 그죠? 아사헬이. 그거를 그냥 보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요압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은밀하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떻게 한 겁니까?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이제 오늘 이 4장이 나오는 겁니다. 4장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란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니 사울의 첩과 간통에서 또한 자기를 배신하고 나라를 다윗에게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 놀라고 맥이 풀리고 이렇게 했는가 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세워진 겁니까? 이 아브넬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무리 그가 배신하고 아무리 그가 못됐다고 하더라도 이 아브넬이라는 그 군대 장군의 힘과 능력은 또한 정치력은 너무나 커서 이 이스라엘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렇게 죽었다 하니까 이 이스보셋이 너무나 맥이 풀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한 이스라엘 전체가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저희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 이 아브넬의 아버님이 넬입니다. 넬이 누구냐면 사울과 사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입니까?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이 숙부의 관계죠. 숙부와 조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신하고 나라를 다윗에게 주려고 한 겁니다. 근데 2절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놀라는 것이 나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 이 이스보셋에게 군지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족속이라고요? 어느 지파? 베냐민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족속인데 두 아들인데 뭐라고 되냐면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라고 되어 있고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만약에 두 지휘가 됐다면 이 사울하고 이스보셋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이 두 지휘관도 베냐민 지파면 둘이 사촌지간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숙부나 조카적으로 그렇게 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이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보셋을 잠자고 있는데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촌 동생이나 사촌 형이나 어떻게 숙부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같은 베냐민 지파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나죠. 그런데 그 의문이 들면서 3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부에롯 그 지파가 베냐민에게도 속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깃다임에 살았답니다. 아니 같은 베냐민인데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도망가서 살았지? 그런 의문이 들죠. 그렇다면 좀 저희들이 봐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이 브레럿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호사앗 9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을 이르렀더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브에롯이 나오죠. 기랏 여아림이라 하는 겁니다. 9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그 군대들과 같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에서 살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다 우리와 파치를 맺으시다, 언약을 맺으시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베냐민 지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거기 보게 되면 브에롯도 보이고 기브온도 보이고 다 보이죠. 그러니까 고목처에 살고 있었는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맹세하니까 죽이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가 없고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 시대에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 도망가야 사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을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왕께 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 어떻게 된 겁니까? 요거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걸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편파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5절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넣어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브에롯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계속 죽여나니까 이렇게 도망가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속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군 지휘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넬이 죽었고 또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이 또한 같이 함께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다시금 유다랑 싸워야 될 때인데 이 두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이 그의 형제들과 부모님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 두 형제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똑같이 복수를 한 겁니다. 칼로 죽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내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 왕을 죽여서 다윗에게 데리고 간다면 우리에게 큰 상이 있고 우리도 한 자리 하겠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 위에 보게 되면 그 이스보셋을 살해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헤브론까지 갑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도록 뛰어갔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복수를 하고 너무 기쁘고 또한 이 머리를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이제부터는 떵떵거리고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복수와 살인과 죽음과 질투와 비방과 또한 배반과 이 모든 것을 보죠. 우리가 이 비슷한 것을 어디서 보았냐면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울의 삶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란 누군 것이냐라고 하면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와면서 무엇을 보냐면 이 세상, 세상이 만들어내고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똑같이 사울에게 보여준 것처럼 사망과 죽음과 살인과 비방과 욕심과 폭력과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폭력 아래 있다. 폭력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며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이 모든 것뿐이 아니다. 더러운 것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장에서 또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렇게 이 두 형제들이 갖고 왔을 때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이치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할 것뿐만 아니라 4절을 보세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4절을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젊은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보셋이 죽었죠? 사울의 그 자녀들, 아들들이 다 죽었죠? 그러면 누가 왕위를 계승합니까?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왕을 이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다리를 절어도 그래도 그 핏줄이 있고 혈육이 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추대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이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이라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를 절고 있어서 불쌍하지만 쳐 죽여야죠. 이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이 므비보셋을 품습니다. 자기 아들처럼 케어해 줍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세상을 만들어낸 것은 죽임과 또한 죽음과 사망과 이 모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가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베풀며 나누며 산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도 지금 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희들은 아직도 죽임과 살인과 폭력과 이 모든 것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다윗과 똑같이 우리 또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또 위하셔서 용서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 정말 나쁘고 정말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하루가 지나거나 며칠 지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다윗과 같아 이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악 속에 있고 이렇게 더러운 속에 있지만 너희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이란 사랑하며 용서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 정말 우리의 그 운명과 우리의 지위와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180도로 바뀌었고 너희들이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도 선으로 살고 있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도 그 옛 구습을 벌어서 버리고 또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노력하며 배우며 또한 싸우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천국 가고 가는 것이라면 구원 받자마자 그냥 천국 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답게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나쁜 말과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동들을 하나하나 없애며 하나하나 하나님을 따라가며 노력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열 번 욕을 했다면 어제, 오늘 아홉 번 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많이 했다면 오늘은 더러운 생각을 그만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모든 나쁜 가운데 살았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누구를 미워했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노력하고 배우고 깨우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노력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끝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 없습니다.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해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회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해라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꼭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은 저 중국 가거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로 가거나 라는 생각을 하죠. 여기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오늘을 살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오래 참과 또한 계속해서 경계하며 경책하며 또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또한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에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말씀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울 정말 위대한 사람이며 영웅이며 저기 어떤 큰 교회의 목사이며 그렇처럼 그렇게 유명하며 유명한 강사였을까요? 아니요. 이분도 그때는 이렇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날마다 사는 것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이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도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잠언을 함께 필독했었죠. 잠언에서 말하는 그 중심 내용이 뭡니까?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똑똑하여지고 지혜를 얻으면 남들 위에 더욱 있고 지혜를 얻으면 더 잘 살고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잠언에서 계속해서 지혜를 받으라 지혜 가운데 살아라 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알아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오래 참으며 오늘도 견디며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라.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보아라.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은 이 모든 폭력과 더러움과 죽음과 사망뿐이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만들어낼 수 없는 죄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와 베품과 견딤과 오래 참음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나가서 하나님을 닮은 하루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리, 위치, 신분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입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폭력 아래서 폭력을 해가며 폭력을 또한 휘두르며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과 용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아나가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고에 서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배우고 깨달으며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똑같이 죄인이었고 똑같이 폭력 아래서 폭력을 휘두르며 또한 비방하며 싫어하며 미워하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입어 저희를 또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운 말과 감사하는 말과 또한 웃음과 또한 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소망을 바라보며 또한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일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